다니엘서 10장도 다니엘에게 주신 환상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꿈과 환상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해석하기가 쉽지 않고 이걸 이제 시대에 따라서 그 말씀이 해석되기도 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은 해석이 아직 불가한 것들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서는 구약의 묵시록이라 할 정도로 종말론과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2장, 7장, 8장, 9장, 10장, 그 뒤에 일어날 11장 계속해서 앞으로 되어질 세상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꿈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3년에 그래 바사왕 고레스 3년이라면 이미 이 고레스 원년에 유다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고 에스라 1장 1절에서도 3절 말씀 이 고레스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죠.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일어난 바사왕 이 고레스가 마음에 감동을 받고 에레메를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너희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린 지 3년째입니다. 그러면 벌써 이제 1차 귀환이 시작돼요. 이제 바벨론에서 다시 자기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무리들이 생겼죠. 에스라 2장에 보면 그 명단들이 나오고 쭉 돌아가는 과정이 에스라 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그들이 약한 1,500km에서 1,600km 되는 거리를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지점이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회복 단계 아닙니까? 회복하는 그 순간에 다시 이 3년째,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다리오, 이제 고레스 왕이 막 자기 민족을 돌려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다니엘은 어느 위치에 있으니까 평안할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다시 하나님의 환상이 그에게 보였다는 거죠. 자, 1절에 그래서 그 고레스 3년이라고 그렇게 말했고, 벨드사살의 이름한 다니엘에게 그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이 전쟁에 관한 환상을 봅니다. 이것 때문에 2절을 보니까 새 이레 동안 슬퍼했다. 3주 동안을 슬퍼하며 3절에서는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완전히 금식하다시피 그렇게 하면서 기름도 바르지 아니하고 새 이레 3주 동안을 그렇게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큰 전쟁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뒤에 일어날 여러 전쟁들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 페르시아 다음에 그리스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 일어나죠. 또 로마 제국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러 차례 전쟁이 일어나죠. 이스라엘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을 잇는 어떤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처럼 이스라엘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마치 우리나라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이 역사를 이루어왔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엄청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국의 흥망성쇠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이 첫 번째 타깃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교통의 요충지거든요. 그것을 점령해야 다른 곳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모든 제국들이 꼭 거기를 점령하게 되는 것이고 또 종교의 어떤 위치도 그렇고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인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모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당장 이루어질 일이냐? 아닙니다. 그 뒤에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그랬어요. 오랜 후에 그러니까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오랜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시다는 거죠. 그 말은 다니엘 자기 당대에는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자녀들과 그 손주들 세대에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이미 기도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왜 기도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 시대에 어떤 전쟁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그 다음 세대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준비하고 우리 시대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들 세대에 또 우리 손주들 세대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구체적으로는 그 뒤에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헬라 군주는 알렉산더 그 그리스 제국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사가 망한 뒤에는 다시 헬라 제국이 일어날 건데 그때도 또 전쟁이 있을 거야 라는 그 이야기가, 그 헬라 제국이 끝난 다음에 또 로마 제국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전쟁. 그런데 그런 큰 전쟁뿐만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삶이 날마다 전쟁이죠. 영적 싸움이고 영적 정쟁터 아닙니까? 우리가 육적인 전쟁만 전쟁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전쟁 앞에서, 영적인 싸움 앞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제 다니엘 기도회 때 그 강사님 말했던 것처럼 다니엘 기도회 끝났다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기도를 이어가야 되고 어떤 방법이라든지 자기 방식의 기도가 계속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로 하여금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다니엘은 3주 동안 거의 먹지 못하고 또 뭐 이렇게 슬퍼하면서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냐고 기름도 바르지 않냐고, 그리고 요즘은 말하면 무슨 화장도 아니하고 하여튼 뭐 이렇게 단장도 하지 않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부재, 하나님이 부재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주님, 거기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니엘이 그 9장 19절에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지체하지 말고 행하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도 덕분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 귀환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 성취로 기도가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또 기도할 제목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다니엘에게 또 이것을 놓고 기도하라고 그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꿈을 꾸게 하고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고 어떤 것을 알게 하셨다면 그것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 대부분에 있어서 그렇진 않지만 어떤 경우는 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그걸 어떤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 말은 이 꿈은 자칫 잘못하면 이게 기도하라는 사인이지 이걸 마치 전쟁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자기에게 어떤 꿈이나 어떤 환상을 보였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라는 사인,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 이 환상을 보고 나서 그가 그렇게 탄식하며 간절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5절 보십시오. 이제 히데겔이라는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이 우바스는 지금의 그 소말리아 지역 그쪽을 의미한다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거기에서 난 금으로 된 띠를 띠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 말은 제사장 옷을 입었다 이 말이죠. 제사장 옷이 세마포 옷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근데 6절을 보니까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누가 연상되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이 연상되는 거죠. 같은 동시대에 활동했던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이런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자, 에스겔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에스겔 1장 26절에서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이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 모양 같더라. 27절.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에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았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 모양도 불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또 28절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에스겔에게도 이와 같이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로 보면 반모섬에 유배됐던 사도 요한에게도 이런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자,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13절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하세요. 그러니까 자 이런 대부분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그 현현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때 그 보는 것들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 약간씩은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각자 각자에게 굉장히 말로 표현할 길 없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오늘 보면 6절에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 말은 예수님의 현현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10장 그 16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있어 인자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다니엘서에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등장하셨습니다. 자, 먼저 다니엘서 2장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5절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다. 여기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이라고 개혁성경에는 그랬죠. 뜨인 돌, 개혁개정에는 손대지 아니한 돌. 그 느부갓네살의 꿈, 그 신상을 이 뜨인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라와서 그 모든 것을 신상을 무너뜨리고 태산을 이뤘더라. 거기 이미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사무엘상 17장에서는 다윗이 물맷돌이라는데 그 물맷돌. 베드로는 그것을 보배로 오신 산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돌로 펴놓고 반석이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7장 11절 말씀 볼까요? 다니엘서 7장 11절 말씀 띄워주세요. 다니엘서 7장 13절 7절에 13절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여기 이미 인자 같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짐승 환상 가운데 이미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며라고 말씀하고 있고 자 8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여기 군대의 주제라고 이렇게 등장합니다. 군대의 주인, 온 만군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 9장 2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니까 여기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라고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여러 곳에서 이미 등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지금도 다니엘에게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셨습니다. 이렇게 등장하신 이유, 곧 하나님의 현현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인자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은 당장 바벨론이나 아니면은 페르시아 제국이 전부인 듯 보이지만 주권자 하나님 곧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영적 전투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 첫 번째 태도이자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다니엘에게 바로 인자 같은 이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세상이 자기의 힘의 원리대로 약육 강식의 원리대로 돌아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무에게나 이 환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죠. 거기 8절에 보니까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그랬어요. 나만 이 같이 그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7절에 보면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랬어요. 그 뭔가 그 느꼈는지 감각으로 느꼈는지 크게 떨며 도망에 숨었는데 그 환상을 다니엘에게만 보여주셨다. 그게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여준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 보여줘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고 또 보여줘도 그걸 기도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뭔가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이유, 어떤 때는 꿈을 통해서 만약 보여줬다 그러면 그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사인이라는 거죠. 그럼 뭐 보여주지 않아도 사실은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뭐 꿈으로 환상으로 보이지 않아도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이유는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 그 손주들 세대를 위해서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계속, 물론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홀로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많은 무리가 히떼길 강가, 사절에 히떼길 강가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티그리스 강을 히떼길 강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쪽에 보면 이제 티그리스 강이 있고 유브라데스 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티그리스 강 쪽에 지금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유브라데스 강이 있습니다. 같은 근원이요, 이 페르시아만에서 이 강이 두 갈래로 쭉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떼길 강가에서 특별히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이 상을 본 사도 요한처럼 바로 그 모습을 보고 다니엘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보십시오. 8절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그랬어요. 그 환상 앞에, 그 인자 같은 분 앞에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그 하나님 앞에, 그 보이신 그 주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자기의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 같은,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것은 아까도 말했던 밧모섬에서 인자 같은 일을 보았던 사도 요한에게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 이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사실은 이 다니엘에게도요 이제 그 뒤에 계속 주님이 나타나서 12절 보니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두려워하지 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밧모섬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던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그랬던 것처럼 자, 그 큰 환상을 인하여서 정말 두려워하고 떨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마치 죽은 자처럼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습니다. 이사야 1장 5절을 보면 이사야도 어떤 환상을 보고 나여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을 숯불로 지져주시라고 그렇게 막 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로 하여금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고 자기 모습을 보니까 자기 입술이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자기 입술로 숯불로 지져달라고 그렇게 나로 하여금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화로다. 이렇게 하면서 막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의 모습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상을 본 사도 요한이나 오늘 이 다니엘처럼 우리가 이 거룩하신 분 앞에 서는 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마치 죽은 자처럼 있는 그런 모습, 주여 화로다 내 입술을 지져달라고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얇아져가고 경박해져가는 것은 사실 이 같은 경외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모습입니다. 다니엘, 에스겔, 이사야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다 그 앞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와서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고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늘 주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또 친밀하게 다가와서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그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냥 피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옵시고 그 주님의 그 임재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바르게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 이 책망을 받는다면, 내가 너와 도무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은 헛되고 헛될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오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또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